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도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길 원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단한 책이죠. 대략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그 책을 쓸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저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서술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의도와 생각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봤더니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은 직업도 다르고요. 살고 있는 문화도 다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이 큰 시간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못 느껴요? 요즘 세대를 뭐 MZ세대라고 말하대요. MZ세대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뭐였어요? 저희 때는 오렌지족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야타족. 이게 이제 넘어서고 넘어서 지금 뭐 MZ세대래요. 근데 이런 세대를 구분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세대적인 문화, 또 사고방식 이런 체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라는 그런 이 엄청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서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처럼 그 스토리가 딱 맞을까요? 그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모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뭘 주셨죠? 써야 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사건 곳곳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2000년 전에 누가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탄생되어진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세상의 끝, 심판에 관한 예언서가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 책이에요. 창조의 비밀과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이 어떤 저자가 기록할 때는 이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이전 약속, 옛날의 약속이죠. 거기에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오늘 인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사망의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사상?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죠. 그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확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가 진짜인 걸 아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고 나타나신 기간은요, 정확하게 3년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긴가요?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우리 저기 한 2년 동안 이제 예배도 온라인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2년 뭐, 아유, 벌써 2년 지났네 이렇게 했더니 어제 그러더라, 육간사님. 아니에요. 벌써 4년 지났어요. 에? 벌써 4년 됐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니까 2024년이잖아요.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사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 자신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 중에 성경에 표현되기를 기사라고 표현되어진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표적이라고 표현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역사상 볼 때 이러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표적이 뭔지 아세요? 어떤 표적인가요? 맞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혼이잖아요. 혼인잔치는요, 아주 복된 이 잔치입니다. 근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고 그랬고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즐겁게 잔치를 하는데 이 술이 떨어진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누가? 그렇다고 당장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잔치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완성하실 일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랑은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똑똑똑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또 칭찬을 얻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게 뭐예요? 다릅니다.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궁금해서 좀 알아켜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이요. 당신이 구원자면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그것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책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니고데모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줘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뭐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비밀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셔서 오늘 그 은혜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승진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테스트하듯이, 시험하듯이 책을 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요, 계속 표적 구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요나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니느웨죠. 니느웨 땅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은요, 굉장한 타락한 문화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전파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너무 악한 것이죠. 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어떤 영향을 끼쳐요? 악하고 나쁘고 그런 문화들을 이 만방에 이게 전파를 하니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요나야, 네가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뭘 하라? 내가 더 이상 악행을 하면,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너는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딴 데로 가요. 그때 얘 막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알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나 때문에 그래.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를 던지는데 그때 뭐예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확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 가서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오늘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기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가끔 보면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만화영화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해요. 근데 들어가면 살까요? 아마 유액이 나와가지고 금방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유였지만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사흘 동안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사흘 만에 뭐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어디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고 사흘 뒤에 뭐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한 사람 치고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직도 안산홍이 뭐하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안산홍이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지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뭐 했어요? 마누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하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장길자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산홍 증인이 아닙니까? 문선명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지금 재산 싸움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뭐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사람 봤어요?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 신집사님도 말할 수는 있어요. 까짓거.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간혹 죽었다가 유체이탈을 경험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살아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언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네가 너희들이 나를 믿을 만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사흘 동안 있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요나의 표적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단 세 번 그걸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순간에 세 번 말씀하세요. 나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왜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왜 구원자이신가? 그분 그 스스로가 증명하셨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무덤만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늦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더 오래된 무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아브라함과 기타 이 수많은 믿음의 저기 누구예요? 다윗 왕의 무덤도 있지만 누구의 무덤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은 척 했다가 혹시 깨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어땠어요? 로마 병사가 이 창을 통해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과 폐를 관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물과 피가 다 쏟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찢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왔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내려서 거기에 안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식이죠. 그날 밤에 해지기 전에 내려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 새벽에 누구도, 제자들도 그 말을 듣었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왔을 때에, 여자들이 새벽에 왔을 때에 뭘 봐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그렇게 보여졌고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적대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서 이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 그러면 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심판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심판의 때가 곧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도 뭐예요? 이 계시록도 심판의 때를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심판의 때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예수님 41절에 심판때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심판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악한 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정확한 증거와 표적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것? 믿지 않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이 세대 가운데 앞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표적들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오는데 심판 때에는 누가?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한 세대를 향해서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두 증인이 되겠죠. 왜 두 증인이 중요하냐면 성경의 율법에서도 보면은요, 모든 일은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이 세 사람이죠. 두 증인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죄 있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7장 6절 말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요한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증언은 뭐가? 두 사람 이상이 될 때에 증언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죄 있다 형벌 땅땅땅 내릴 때에도 두 사람 이상의 무엇이?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누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있다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는 두 세대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하고 남방 여인입니다. 그럼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요 타락의 문화를 전파하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한 영향력, 힘도 있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타락한 문화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요나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걸 거부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40일 뒤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근데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요나가 뭐 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회개하라! 40일 뒤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는 아직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니면서 40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회개 안 하면 뭐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 동안 말하고 나서 뭐였냐면 저기 성문 저기 밖에 언덕대기 올라가서 거기다가 움막 밑에 딱 그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움막을 짓고 40일 뒤에 이제 저기 하나님이 심판 받을 거니까 그 심판을 구경하려고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그늘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뭐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도망갔다가 뭐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것도 40일 동안 증거 같아 딱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야 니네 죄 많이 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뒤에 심판한대. 그걸 하루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선 움막 짓고 가서 심판하나 안 심판하게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심판이 임할 것을 구경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설마 이 요나는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회개운동은 이때 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들이 이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어서 증거한대요. 어떻게?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한 세대에 관해서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하라고? 표적으로 보이시고 그 예수를 믿고 뭐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하는 거예요? 회개가 선포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메시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희들 뭐야? 왜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방여왕입니다. 남방여왕은 스바여왕이라고 말하죠.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뭐예요? 재물과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오동나무와 뭐 기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때 이후에 그렇게 많이 재물을 이 솔로몬 왕 그 왕국에 이렇게 저기 헌납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수많은 재물과 금은 보석 그리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오동나무 뭐 그런 재질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로 만들었는데요. 스바 여왕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스바 여왕이 여왕이잖아요. 왕이 직접 그 지혜를 듣고자 수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남방여왕, 스바여왕을 들어서 말씀하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여왕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땅끝에서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누가 있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지혜의 말씀을 갈망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들어서 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이신 지혜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나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라고 증인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시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바 여왕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장 귀한 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오늘 이 스바 여왕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누구처럼?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과 같은 열정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이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의 씨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와 기준과 양식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많은 우리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분야에서, 때로는 건강적인 분야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나 기타 모든 곳에서 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요, 실망하고 좌절하죠. 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그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은 뭐예요? 절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는다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갈망하십시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온갖 보물들을 다 싸짊어지고 왔어요. 이러한 열정을 가졌던 이 스바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한대요.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해가 쨍쨍인데 박넝쿨이 이렇게 보여요. 그 햇볕을 갈아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벌레가 나타나고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햇볕이 쨍쨍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하루 폈다가 지는 이 박넝쿨도 네가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야 이 사람아! 라고 요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삶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에 이르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또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진리와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증언하시고 나누셔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그 메시지를 증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기 싫어도 그냥 그 한마디 했다고 구원하셨던 은혜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기 어렵고 하기 싫어도요 그냥 그 메시지를 말하면 그 메시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자나 생명을 얻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어디로 가든지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그것처럼 내가 무덤에 묻힐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위해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